맨 마지막 가사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의 날파리가 날려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유대인들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고 하는 이 찬양을 택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사야 시대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모든 사람을 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이사야서를 구분하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 부분으로, 어떤 분은 세 개로, 어떤 분은 다섯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다섯 부분으로 나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사야서 56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56장이 두 번째 부분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지금 펴고 계십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56장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혹시 영어 성경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ESV 영어 성경에는 56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Salvation for the foreigners,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ESV 성경에서 붙여놓은 이 제목을 반감을 갖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반감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단순하게 이방인들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신기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고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구자, 몸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구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8절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유대인인데 왜 쫓겨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 이사야의 시대의 입장에서 앞으로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사람을 품어안는 시대다. 모든 일을 품어안는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 이사야의 시대에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시대일까? 지금 이사야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가 나타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올 것이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말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의, 이 의는 어떤 것일까?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언제나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입니다. 공의가 나타나는데,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어떤 것이냐? 사람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의를 지켜라, 정의 가운데서 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가짜다라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밖에서부터 온다.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지금부터 7분 동안만 졸지 마시고요. 7분이 지난 다음에 졸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졸면 안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할게요. 아, 이럴 땐 참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로 입혀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더러운 거예요. 죄인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고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위한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무죄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인인데 어떻게 선언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의의 티켓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진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정의 가운데서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똑똑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그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대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제물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impu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어지지 임퓨테이링 되듯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런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질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또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가 왜 심판대 가야 돼요?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래봬도 제법 잘 살았거든요. 깨끗하게 내 나름대로 살았거든요 라고 막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이 짜잔 나타나갖고 너 그 짓거리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라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한 의가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메시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 너희들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분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졸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시대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는 의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 참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몰상식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악한 놈들은 잘,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했었잖아요. 하박국. 하박국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악한 놈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2장 4절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말 때문에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끝! 이러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말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 맞아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을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다시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다르게 역으로 설명해 볼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주일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로열티를,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예배, 퍼블릭 워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회중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요구하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일 예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일 예배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 사람이 왜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못 오지. 또 하나, 저 사람 내가 신문에서 봤어. 깜빵 갔다 온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뭔 줄 알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새로운 시대는, 메시아로 인한 그 새로운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전예배, 차별 없이 성전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절름발이, 뭐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절름발이나 고자나 어린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들이 성전의 끝에까지 들어와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흠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새로운 시대에는 불구자나 어린이나 여인이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있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초대했는데 니네가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마치 따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 집에서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공부를 했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I do not care.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모든 사람을 품 안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의 끝에 가면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분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분이 이거를 인용해갖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상을 다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옛날에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신체의 불구자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저기 앞에다 놓은 것을 보고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를 하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아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자기의 겉옷을 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워커밍을 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소경이 따라다니고 저는 사람이 따라다니고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다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의 그 마당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면 성전의 뜰 중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가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다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웃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누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했잖아요. 이사야가 새로운 시대를 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놓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앞을 내다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세하게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목자가 양떼를 케어를 합니다. 보살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로 있는 양들이 있는데 목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에 없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시야는 좁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고집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은 다 멸망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 시야가 좁아져가고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한국 교회만, 한국 사람만 잘하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머리는 아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해요. 밥 먹는 것, 직장에서는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라고, 선교지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성전예배로 참여케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났는데 그 보스턴에서 사시는 장로님 한 분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저한테 국민학교 1년 선배님이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MIT 공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고요. 근데 그 MIT 공대가 오래된 건물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 이제 학교 전체 캠퍼스를 와이어리스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신 분이 이제 이 장로님이세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왜 지금도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디 전화하면 뭐 몇 번은 1번, 누구는 2번, 어디는 3번 누르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학교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여기서 자기는 사무실은 이쪽 끝에 있고 근데 저쪽 끝에 있는 어떤 교수가 있는데 서로 잘 몰랐대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 학원에서,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커넥션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쪽 끝에 있는 다른 나라 교수님 한 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캠퍼스의 중앙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복음 전도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옆집 사람은 어떠세요? 내 앞집 사람은 어떠세요? 아, 가끔씩 쓰레기통을 오랫동안 밖에다 내놔가지고 아, 인상 팍팍 쓸 수 있는 이유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쓰레기통 한번 옮겨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문을 여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어 예배가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어권에 있는 회중들을 통해서 우리 EM의 컨그레이션을 통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